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신 일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랑 개인적으로 LGBT에 관해서 지금 지난 시간 동안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충분히 어떤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이쪽 방의 LGBT 쪽으로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름은 한무지고요. 저 일단 FTM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 스스로를 트랜스맨이라고 정체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FTM이라는 게 female to male인데 그 2에 얽혀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투어드의 의미든 투의 의미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비단 여성에서 남성으로 체인지 됐다라는 것 말 갖고는 저를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계속 그러니까 변화했고 어찌됐든 간 많은 FTM들이 남성 정체화를 이제 확고하게 가지 정체성 확고하게 가지 시작하면서 자기 과거의 많은 뭐 사건들이나 고민들이나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가 뭐 호르몬 치료를 하기 전 혹은 수술을 하기 전 내 신체에 내가 굉장히 부딪혀 있던 혹은 혐오스러웠던 가슴이란 것이 있었던 그 시간들을 긍정하고 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보자 해서 이제 그 변화들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그냥 트랜스맨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한국 정치적으로나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나 그런 지금 본인이 서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면에서 어떻게 되는 그 위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리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M2F는 사실 많이 가시화가 됐어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F2M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였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있긴 해? 그러니까 가시화가 돼, 그러니까 비가시화가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기도 하고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상상이 넓어지고, 그래서 심지어 어느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거 보면 그러니까 FTM의 수술은 그러니까 M2F의 성기를 이식받아서 수술을 성기 수술을 한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정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오해와 상상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FTM일 거라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회인 거죠.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회.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LGBTQ 이 바닥을 떠난 다른 사회에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제가 FTM인 건. 현재 지금 직장 생활도 그냥 그러니까 바이오 남성으로 하고 일반 남성으로 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 저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전문 기술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IT 쪽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누구에게도 커밍아웃 하지 않고 커밍아웃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그냥 생활을 하고, 대부분의 많은 FTM들이 아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지금 F에서 M 되시는 거를 개인적인 일로만 끝내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한 발짝 더 나가셔서 이런 것들을 알려서 이렇게 정치적인 면에서도 이 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어느 정도의 그 개인적인 것으로만 끝내시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고 그걸 정치적인 것이나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더 발전시키고 싶으신 건지.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개인적인 욕망과 사실 개인적인 이상이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늘 그러고 있고. 2005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환자 성별 변경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라는 곳이 꾸려졌었고,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호적 주민등록제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크잖아요. 주민번호 딱 보면 1하고 2 갈려서 여성 남성으로 갈리고 있고, 뭐 입사를 하려도 그렇고, 뭐 은행권 뭐 시작해서 그 신분증을 항상 내밀어야 하는, 노출시켜야 하는 상황에 매번 맞닥뜨리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정 정도 치료가 시작된 혹은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한국 사회는 수술을 다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기수술까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그걸 바꿔주지 않아요, 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로 시작하는 혹은 1로 시작하는 그 호적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취직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뭐 취직을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통장사본, 그러니까 이 신분관계 서류를 늘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2자로 시작하는 여성으로 되어 있는 그 신분관계 서류를 내미는 순간 나는 거기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고, 특히나 한국 고용주들은 하자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면접에서 붙었다 하더라도 그걸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 전략을. 그래서 저는 썼던 게 인터섹슈얼 전략이었어요. 간성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제 뭐 양성을 같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올라갔고 부모님이 울리셨고 이제 바꾸려고 신청을 넣어놨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전략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간성분들은 굉장히 불쾌해하시더라고요, 이걸. 어쨌든 저는 트랜스젠더니까.
이게 합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 트랜스젠더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종이에 써져 있는 그런 법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큰 그룹을 이루어서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2005년 이후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정말 많은 활동을 했는데, 담론이란 걸 형성을 해나가는 게 일단 스타트였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장애 담론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성 주체성 장애다, 그러니까 GID다, 젠더 아이덴티티 디소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학적으로나 어쨌든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일본은 끌고 갔고, 뭐 유럽이나 뭐 이제 미국이나 많은 국가에서는 이건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담론을 끄집어 내야지 우리가 법안 운동을 진행을 하든 캠페인을 하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담론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이 당사자들이라고 하죠, 당사자들이 모여 있는 그룹에서는,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장애로 갖고 와야 된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건 장애가 아니다. 이건 머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내가 나의 성별이 어쨌든 이 부딪히는 이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결정하는 문제다.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법안 운동을,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기 위한 걸 2년을 했어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이용했던 게 언론이었죠. 일단은 가장 쉽게 노렸던 게 한국에서 방송 3사가 있잖아요. KBS, MBC, SBS. 2년을 하면서 각종 방송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외 활동을 했었죠. 언론사, 이제 뭐 뉴스, 이제 TV의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시사 프로그램, 그런 데서 이제 끊임없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고, 어쨌든 사회적인 담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 작업들을 계속 했었고, 그 과정에서 실태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MTF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그 책자를 냈었어요. 그걸 이제 법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썼죠.
여기 한국에서는 왜 이게 전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숨어 있어야만 했던 그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일정 정도 치료를 진행한 FTM이라면,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트랜스맨이라면 외관상 드러나는 외모는 사실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남성으로 계속 패싱이 되니까 드러낼 필요가 없는데,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 드러내는 순간 시작되는, 그러니까 트랜스 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시작되는 차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남성으로 인식했다가 나 FTM이야, 나 트랜스맨이야 라고 설명했을 때, 그걸 모를 뿐더러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저 사람은 끊임없이 나의 성별을 의심할 거거든요. 저 사람은 결국 여자구나 라고 인식이 될 거고, 거기서 시작하는 많은 차별들이 있고, 또 거기서 시작되는 나의 부딪힘들이 있고 내 고통들이 있고. 한국 사회가 뭐 헤이크라임이 있다거나 뭐 그런 국가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이게 정통의 문제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게 되는 걸 물어보는데,
비단 이건 한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별을 의심해 보지 않잖아요. 사실 여성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내가 당연히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남성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당연히 남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아요. 내가 왜 여자일까? 내가 왜 남자일까? 내가 혹시 여자가 아닌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그 절대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편견이 시작되는 거고, 상상이 시작돼서 오해가 시작되는 거고. 뭐 어쨌든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좀 더 특출난 건 있을 수 있겠죠. 왜 우리 이렇게 되게 참견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남의 얘기 할 줄 하는 거 좋아하고 막 니일도 내일 갖고 내일도 니일 갖고 해서 막 다 막 어떻게든 막 바꿔야 돼라는 그 강박에 사는 거. 그런 문화적 특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전통적이거나 이제 뭐 물론 종교적인 것도 있죠. 근데 그 종교적인 건 비단 한국 사회뿐만은 아니고.
정말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 나라에서는 같은 성과 섹스를 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제도나 이런 걸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성전환 자체는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와 게이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게이? MTF. FTM? 레즈비언. 이게 그러니까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면적으로 벽이 이렇게 딱 막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점이 네. 있어서. 근데 미디어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거를 벽을 깨려고 미디어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미디어 말고 다른 쪽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사실 엄연히 얘기하면 대응하기만도 바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디선가는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사실 성명 내고 대처하고 뭐 싸우고 그거 하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고, 그리고 연대 활동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좀 뭐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키오나 축제 때 가서 이제 같이 거리 행진하고 부스 만들어서 전단지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회 같은 거 개최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이제 법적인 조처를 하기 위한 설명회, 그다음에 했던 게 구금 시설에 있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에게 호르몬을 이제 할 수가
갖다 주는 거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사실 하다 중단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수감되어 있는 이제 MTF였는데 수감되어 있는 그 당사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서 계속 이제 그 교도소장이나 아니면 이제 그쪽 관련 기관들에 계속 지속적으로 서신을 보낸다던가 이런 식의 활동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 대응하고 대처하는 식의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문제가 많으니까.
한국에서는 보험 아니지 그 뭐냐 국민의료보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네.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소프트가, 그러니까 그런 후원 그 뭐라고
하는 네, 네 알아서 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가슴 수술만 네 번을 했어요. 부작용이 심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료보험은 고사하고 수술을 해주는 병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체계? 시스템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럽 국가나 뭐 가까운 나라 일본만 봐도 아 내가 성별 정체성에 의심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내가 GID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병원을 찾아가서 정신과 진단서를 끊고 정신과 의사와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뭐 다음 수술을 진행, 이게 좀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오로지 그 개개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모든 정보를 얻는 것, 치료를 시작하는 것, 수술을 시작하는 것,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호르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커뮤니티인 거죠. 웹툰 커뮤니티.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아예 병명이 자체가 없냐는
그 세계 질병 관리 기구인가? 거기서 32번째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질병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일단 GID 자체가. 그래서 성주체성 장애라는 병명은 있어요. 그리고 논문도 몇 개 있고. 그래서 그 인식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병명은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장애로 인식했을 때 그걸 알고 있어도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아는 의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나 수술을 하려면 병원에 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트랜스젠더인데 나는 호르몬을 맞아야 된다. 혹은 가슴 수술을 해야 된다. 자궁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성기성 수술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의사한테 설명을 내가 하는 거죠. 이걸 해줄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딴 병원 가서 나 이런 사람인데 이거 해줄 수 있느냐? 안 된다. 해줄 수 있느냐? 안 된다. 해줄 수 있냐? 해주겠다. 음식 병원 다니는 거. 근데 딱 두 군데가 있긴 해요. 근데 너무 비싸고 의사가 그러니까 환자를 환자로 안 봐요. 그러니까 아 나 진짜 그런 사람 처음 봤는데 가서 멱살 잡고 싸우고 왔거든요. 저는 서울 강남에 세인트 비뇨기과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유고슬라비아 독일에서였나 되게 굉장히 유명한 페로비치 박사가 있었거든요. FTM 성기 수술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박사가 있었는데 엊그저께 그 양반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으로 쇼빙을 했어요. 그 세인트 닥터김이 쇼빙을 해서 그 기술을 배웠는데 이 의사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니네 나 아니면 수술해줄 데 없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저 새끼부터 욕부터 시작해서 수술하다가 사람 떨어뜨려갖고 머리 막 찢어지기도 하고 수술을 해놨는데 정말 이상하긴 하는데 계속 돈 받고 재수술을 해준다던가 뭐 막 이렇게 막 아니 어떻게 기본적으로 전신마취 수술하면 최소 일주일은 입원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루 있다 퇴원시켜 걸어서 나가 자리 없어 나가 뭐 이런 식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동아대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뭐 김석권 둘 다 갔다 보네 김석권 교수가 이제 현장에서 손을 놨고 너무 비싸고 수술 경과가 너무 안 좋고 부작용이 상당하거든요. 동아대 같은 경우도 그 사실 한국에서 갈만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갈만한 병원은 뭐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태국으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M2F들은 일본으로도 많이 가고
정부에서 어떤 그 책임을 하시는 건 어떠냐고
전혀 없어서 그걸 만들어 보려고 활동을 했는데 그게 안 되었던 거죠. 법도 못 만들었고 정치가들은 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득되지 않는 법안은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그거 계속 해줘야 되는데 국회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근데 입법에서 넘겨야지 이거를 뭐 사법부에서 뭘 하고 행정부에서 뭘 할 텐데 입법조차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하나 잡았죠. 잡아서 그러니까 그때 노회찬 의원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에서 잡았어요. 근데 자기한테 득되는 법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 그때 이제 한참 또 부동산법 있었고 그다음에 그 한참 시끄러웠는데 그때가 이 노무현 막바지였으니까 그때가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막 아주 많은 법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법이 발의하고 법사위원회 상정이 되고 상정에서 통과되면 국회에서 최종으로 승인되는 거거든요. 그 전체 저기에서. 근데 법사위까지는 상정이 됐는데 밀려버린 거죠. 법안이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게 국제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신 적이 하는 일이 있으신지 다른 데로 연맹을 해서.
그러니까 트라이나 본 적 있어요. 국내 상황 챙기기는 사실 바빴죠.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을 참여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 이거를 해오신 분들이 있으신지.
그쵸 80, 7, 9.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더 많으신 분은 28부터 뭐 35 정도까지 그 라인이었고 그냥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실태조사에 인터뷰를 해준다던가 설문지를 해준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뭐 포럼이나 그런 데 와서 이제 같이 얘기 토론회나 그런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해준다던가 그런 식의 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뛰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없었죠.
그 전 세대는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말하게 되었는지 어떤 것이 힘을 주었는지
전 세대가 마땅히 없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전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정치화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FTM 정치화를 할 수 있고 FTM 정치화라는 건 사실 이게 있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여성의 신체를 타고 태어났는데 왜 나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위화감이 느껴질까?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근데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FTM들이 정체화하기 시작하니까 제 세대까지 이건 제 세대까지 많은 FTM들이 내가 FTM이구나라고 정체화하는 순간은 이게 가능하구나를 알게 된 그 순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 전 세대는 더 그랬고 그래서 제 전 세대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이제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늦었어요. 치료 자체가 시작이 그러니까 정체성을 깨닫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레즈비언 부치고 살다가 인터넷이 활발해지고 그런 정보들을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90년대 초 중반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나이가 40, 50이 넘어서 레즈비언 부치고 정체화를 하고 있다가 이게 있네? 이거였다! 해서 뒤늦게 치료를 시작하고 뒤늦게 이제 수술을 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사실 전 세대들이 드러내기도 전에 사실 그걸 아는 정보조차 없었던 거예요. 알 수 있는.
한국에서는 그 트랜스젠더라는 그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뭐 M2F나 F2M이나 그런 거에서 어떤 식으로 그 이슈가 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정체성을 찾느냐?
그러니까 LGBT 커뮤니티 안에 자신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관계가
어떤지 이런 어떻게 바뀌는 거?
FTM들이 굉장히 마초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을 나누고 그러니까 FTM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성에 나를 맞춰야 된다는 그 감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어머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어머라는 말이 굉장히 여성적인 말이랑 여자들만 쓰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일례로 드는 거지만 내가 FGM 커뮤니티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컵을 자꾸 마시다가 이렇게 뭘 떨어뜨렸어요. 어머! 이러면 야 무슨 사내 새끼가 씨!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알아요. 제가 여성적인 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서는 제가 여성적인 걸 아는데 사실 저도 마초의 시기들을 거쳤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면서 아무도 내가 왜 남성인가 여성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나는 내가 남성인 이유를 끊임없이 설명을 해야 돼요. 너 왜 남자니? 너 여자 왜 남자가 됐니? 왜 남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사실 누가 알아요? 왜 여잔지 아세요? 왜 여잔지 아세요? 왜 남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남잔데. 근데 사실 나는 이걸 끊임없이 설명해야 되는 상황들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남성임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여성임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는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남성성을 과시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스처라든가 뭐지 아주 우악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말투도 뭐 옛날에는 뭐 입에 욕을 달고 있다던가 야 씨발 그럼 아니면 이런 막 인상 쓰고 막 머리로 이렇게 백으로 넘기고 다니고 뭐지 그런 남성 흔히 말하는 소위 과시화된 남성성이라고 하는 마초들이 하는 그거를 했었었죠 저도.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를 저도 스스로 제 스스로 겪어왔고 사실 그건 일정 정도 치료를 시작하고 내가 남성인 내가 자연스러워졌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남성인 내가 사실 내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종종 까먹어요. 내가 FTM인 걸 까먹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내가 게이로서의 고민이 너무 많다 보니까 FTM이고 게이이고 그 사회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회 안에서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더 크기 때문에 FGM 커뮤니티에서 내가 속할 수 있다는 소속감은 사실 거의 없죠. 왜냐면 그들은 너무 마초적이고 나한테 끊임없이 남성적인 걸 요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요리도 좋아하고 청소하는 것도 좋아하고 흔히 말하는 소위 여성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것도 여성적인 것도 아닌데 사실 그게 난 건데 끊임없이 그 스트레스 그리고 나를 자꾸 의심하는 것들 왜 특히 한국 사회 FGM 커뮤니티 가서 소문이 돌잖아요. 한무지 게이라 한무지 남자 만나더라 그럼 걔 남자는 그 수술한 거 후회하는 거야? 걔 여자야? 그게 모르는 거예요. 남성이 내가 남성을 좋아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오히려 트랜스 사회에서 호모포비아가 있는 거고 또 동성애 사회에 가보면 트랜스포비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LG, B하고 T는 너무 떨어져 있었던 역사들이 있던 거죠. 한국 사회에서 각각의 운동이 따로 진행되었으니까.
끝내기 전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늘 저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 혹은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기회,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생각하고 다 똑같은 고민의 시간을 거치는 건 아니니까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 뭐랄까 좀 더 많은 소통의 기회들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은 늘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내가 아닌 많은 다른 뭐 외국인이 됐던 한국인이 됐던 그 소통의 기회를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